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22일 서부 라마디 탈환 작전에 나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전투는 정부 시설 주변에서 벌어졌다고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 5월 ISIL과의 전투에서 패해 라마디에서 퇴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라마디 탈환 작전에 나서면서 ISIL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라크군은 ISIL이 장악한 북서부 상당수 지역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군은 지난 열흘간 라마디에 30여 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올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규모가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이주기구는 22일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육로와 해상을 통해 유럽에 유입된 난민 수가 100만 5,50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유럽에 유입된 난민 가운데는 시리아 난민들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5년째 계속되는 내전으로 20만여 명이 숨지고 100만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시리아에 이어 역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출신 난민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섬 지역에 22일 중국의 무장 해안 경비병이 출몰했다고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인근에 중국 경비정이 항해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상자위대 대변인은 중국의 무장 경비정이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해하는 모습이 관측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센카쿠 열도 일대에서는 다른 중국 선박 세척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중국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주변국들과 분쟁 상태에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의회가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성인으로 간주해 재판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22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성폭행과 살인 등 흉악한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한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도 현행법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도 최고형이 3년에 불과합니다. 앞서 2012년 인도 뉴델리 버스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살인사건 범인 중 한 명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소년원에서 3년을 보낸 뒤 지난 20일 석방되자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고 이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폭넓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다음 주 이란에서 2기의 원자로 건설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란 원자력청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지난해 두 나라 원자력기구 간 합의에 따른 겁니다. 베흐루주 카말반디 인도 원자력청 대변인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건설한 부쉐로 원자력 발전소 확장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체결된 양국 간 합의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에 약 10기의 원자로를 건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중동의 테러와의 싸움에 대한 두 나라 행동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두 지도자가 22일 전화통화로 시리아 위기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유엔의 후원 아래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협상을 시작하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시리아 내 다른 극단주의 단체들과의 지속적이고 단호한 싸움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캐나다 외교관들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처음으로 면담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실업률이 5% 미만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원자폭탄보다 2배에서 5배 정도 더 큰 위력을 가진 증폭 핵분열탄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더욱 고도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수소폭탄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폭탄이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핵탄보다는 훨씬 더 위력이 센.
오늘 북한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캐나다 외교관들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처음으로 면담했습니다. 현재 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원을 호소하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프랑스와 라살 대변인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는 임현수 목사에 대해 첫 영사 접근이 이루어진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살 대변인은 임 목사에 대해 종신형이 선고된 데 대해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토론토 큰빛교회 목사들은 앞서 20일 열린 임 목사 석방을 위한 비상연합기도회에서 영사 면담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 교회 노희성 목사는 기도회에서 지난 18일 캐나다 외교관 2명과 통역이 평양에서 임 목사를 면담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목사는 임 목사가 현재 영적으로 평안하고 건강도 양호하다며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교회 신도들이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억류 직전까지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말 라선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중 억류됐고 북한 최고재판소는 지난 16일 국가 전복 음모 등을 주장하며 임 목사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임 목사는 과거 북미 지역에서 열린 북한 관련 집회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면서도 주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북한 최고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뢰더 총리는 북한이 임 목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었습니다.
Obviously, we have tremendous concern about it. The issues of North Korea's governance and judicial.
트뢰더 총리는 북한의 통치 방식과 사법 체계의 문제는 잘 알려져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캐나다 외교관들이 임 목사를 만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에 계속 압력을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뢰더 총리의 요구대로 북한 당국이 18일 처음으로 임 목사에 대한 영사 접촉을 허용함에 따라 석방 노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 복수의 소식통은 지난 18일 VOA에 서울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외교관들이 2주 넘게 평양에 머물며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의 협조를 받아 임 목사 석방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외교부의 라살 대변인은 21일 VOA에 임 목사와 관련해 일부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어 제한된 내용밖에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살 대변인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평양을 방문해 임 목사와 함께 출국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유엔 미디어팀에 직접 문의해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북을 추진 중인 반기문 총장이 임 목사 석방에 관여해 귀국길에 함께 평양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큰빛교회가 이날 개최한 기도회에서 방북을 추진 중인 반기문 총장에게 임 목사의 석방을 도와달라는 청원운동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도회엔 1,000명이 넘는 교인들과 지역단체장, 탈북민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청원운동 웹사이트인 change.org엔 북한이 임 목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이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트뢰더 캐나다 총리에게 임목사 석방 노력을 호소하는 캠페인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3만 5천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는 이 캠페인에 21일 현재 2만 8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임목사의 아들인 제임스 임 씨와 지인들이 후원하는 이 청원운동은 영어와 불어, 한국어, 중국어로 임목사 석방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목사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 주장대로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고 말했지만 과거 북한에 억류됐다 구출된 다른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압박과 강요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과거 고위급 인사를 평양에 보내 미국 시민들을 구한 전례를 언급하며 3만 5천 명의 서명이 이뤄지면 이를 반기문 사무총장과 트뤼도 총리, 스테판 디옹 외무장관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다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도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에 임목사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는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서 한 일은 굶주린 자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며 고아들을 위해 집을 지어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주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으로 내모는 당국자들을 비판한 게 국가 전복 음모죄가 된다면 과연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있겠느냐며 임목사 석방을 위한 범세계적인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유엔 총회 표결에서 중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과 관련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중국의 반대표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지적인데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그동안 중국 정부가 취해온 입장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중국 관영 언론이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문제 자매지인 환구시보와 그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8일자 사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매체는 중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설은 오히려 일부 중국 국민은 유엔 총회 표결에 대해 정부와 다른 견해를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중국도 합류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사설은 이들 중국인들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언론들의 비우호적인 보도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을 갑자기 취소한 것도 중국인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설은 중국 정부가 국내 일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은 이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보다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중국 대중들이 북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설은 어느 정도의 외부적 압력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중국도 서방 세계에서 다수의 인권 개념을 채택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가 북한 내 인권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지적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 인권 문제 비판에 대해 정치적 모략이라며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17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 등 다른 18개 나라들과 함께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실업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실업률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4.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12.1%에서 2012년 7.5%, 2013년 9.7%, 그리고 지난해 6.2%에 이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임을 보여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 국민 전체의 평균 실업률이 3.5%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까지만 해도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던 격차가 1%포인트대로 좁혀진 셈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생계급여 수급률과 학업 중도 탈락률도 2011년 각각 46.7%와 4.7%에서 올해는 25.4%와 2.2%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탈북자들의 자립과 자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주요 정착 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탈북자들의 취업 기간도 평균 20개월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허점을 보완해 탈북자들의 장기 근속과 자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자산 형성 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자들이 직장에서 받은 수입 가운데 한 달에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을 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4년간 최대 5천만 원, 미화로 약 4만 2,700달러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돈을 교육이나 창업, 결혼, 주택자금으로 활용해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모두 1,088명이고 누적 입국자 수는 28,60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26,514명입니다. 탈북자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3명 가운데 2명꼴로 살고 있고 전체 탈북자 가운데 초, 중, 고등학생은 2,717명, 대학생은 1,9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로 중국 출생인 이들이 탈북자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골자로 한 정착지원법상 가산금 제도 신설이나 대학 입학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에 적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하나센터가 개편됩니다. 한국통일부 박상돈 정착지원과장으로부터 개편 취지와 방향, 구체적인 개편 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이 하나센터 개편의 배경과 취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하나센터가 처음 이렇게 도입된 2009년도에는 국내 입국한 탈북민 숫자가 연간 3천 명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는 하나원을 수리한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4주간의 지역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또 1년 동안은 취업, 교육, 심리 안정 등을 돕기 위해서 이 민간 정착 지원 기관을 하나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로 국내 입국한 탈북민의 숫자가 1,500명 이하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이 크게 줄었고요. 반면에 지역의 거주하고 인원은 꾸준히 증가해서 기존에 정착한 탈북민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요구는 늘어나는 등 정착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지난 6년간 하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 하나센터별로 역량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을 계기로 제2기 하나센터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동안 운영 실적이라든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광역시설로 우선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이 역량을 집중한 것입니다.
네. 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개편의 배경이라면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올해 11월 말 현재 약 1,088명이 입국했습니다. 대략 한 달에 약 100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네.
연말까지 들어올 인원을 고려하면 뭐 작년에 비해서 약 10% 내외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의 탈북자에 대한 이런 감시라든가 통제 상황에 별다른 변화 증후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뭐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통폐합은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통폐합을 하는 건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일단 이번에 광역시도별로 우선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기존에 전국에 29개 있던 하나센터를 23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경기 지역은 뭐 6곳에서 4곳으로 또 강원 지역은 3곳에서 2곳으로 경북, 충남북 지역은 각각 2곳에서 1곳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센터를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과 인력은 종전과 같은 규모를 그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센터 역할과 기능은 뭐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센터 기능 조정이 필요했던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탈북민의 숫자가 뭐 줄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꾸준히 늘어나서 좀 이렇게 정착 기간별로 맞춤형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하나센터 역량을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편하려고 조정한 것입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하나센터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3년간 2018년 12월 말까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협력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들어있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하나센터가 전체 이제 29곳에서 23곳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통폐합된 곳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지역에는 우리 탈북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사무소를 이렇게 기존의 하나센터가 출장소 형식으로 협력사무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뭐 서비스 공백이 없이 이렇게 그런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특히 탈북민 100인 이상 거주 지역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약 29개 협력사무소를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협력사무소에서는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협력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센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 하나센터 직원들이 그 협력사무소의 출장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출장소 형태로 운영을 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그 고용과 복지가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 플러스 센터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지역 협력 사무소도 이게 고용 플러스 센터에 동시에 필요한 경우 입주해서 고용 복지 이렇게 정착 지원 이런 서비스를 융합적으로 이렇게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탈북자들의 실업률이 낮아졌다. 다시 말하면 탈북자들이 이제 취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그 보도가 있는데 이 새롭게 바뀌는 교육과 지원 내용 그리고 지원 기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새롭게 바뀌는 부분 기존의 이제 하나센터의 주된 이제 기능은 이제 그 4주간의 지역사에 맞는 정착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또 1년 동안에 필요한 진로라든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나센터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육 기간은 현장 중심으로 2주로 이렇게 단축하고 다만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 관리 대상자를 입국 5년 이내로 이렇게 기간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국 1년 이내 탈북민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심리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취업증이라든지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또 필요하게 되면 5년 이내에 이렇게 탈북민에게도
네.
여러 가지 분기 반기별로 찾아가서 필요한 이렇게 정착 지원 서비스를 이렇게 차등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크게 체제가 이제 개편이 되는데 이 새로운 지원 체제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번 이제 하나센터 개편을 통해서 좀 더 우수하고 우수한 하나센터 중심으로 이렇게 개편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우수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하나센터가 초기 정착 지원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이미 정착해 있는 탈북민에 대한 어떤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가지고 탈북민의 여러 가지 상이한 이제 수요를 지원 수요를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센터가 지역 정착을 위한 탈북민 종합 지원 기관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 과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일부 박상돈 정착지원과장과 함께 한국 정부의 탈북자 지원체계 일부 개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YWCA연합회 등 35개 여성단체 대표와 회원 등 60여 명이 오늘 북한 개성을 방문합니다. 한국통일부는 개성에서 북한 여성단체 회원들과 공동 문화행사를 열겠다는 이들 단체 회원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루 일정으로 개성을 방문해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에 소속된 북한 측 대표단 60여 명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여성들의 모임 행사를 한 뒤 돌아올 예정입니다. 남북한 여성단체가 만나는 것은 지난해 3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해외 여성 토론회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증폭 핵분열탄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증폭 핵분열탄은 원자폭탄보다 2배에서 5배 정도 위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지난 2차와 3차 핵실험 규모가 1차 때보다 컸던 만큼 핵개발 수준이 고도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철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특별학술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증폭 핵분열탄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증폭 핵무기는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언급한 수소폭탄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작고 가벼운 핵무기를 유지하면서도 위력을 2배에서 5배가량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라고 이 단장은 지적했습니다.
수소폭탄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폭탄이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핵탄보다는 훨씬 더 위력이 센 거지만은 수소폭탄보다는 약한.
또 핵 보유 전략 노선과 핵 보유국 법제화 등을 볼 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최근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장은 하지만 최근 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언급은 북한 내 선전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단장은 이어 군사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임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난 세 차례 핵실험 단행이 이미 핵폭발 장치와 핵무기 제조에 성공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현재 북한의 증폭 핵분열탄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소폭탄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수소폭탄의 기폭 장치가 바로 소형 원자폭탄입니다. 그러면은 소형 원자폭탄으로 그 삼중수소나 중수소와 리튬 같은 수소폭탄의 연료를 분열시키려고 하면은 작으면서도 폭발력이 강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증폭 핵분열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수소폭탄으로 가는 길에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폭 핵분열탄은 이미 개발에 지금 진입했다. 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는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 규모가 이전보다 컸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증폭 핵분열탄 개발의 완성 단계에 미치진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차, 3차 때 조금 그 보여지는 게 규모가 이전에 비해서 좀 컸잖아요. 그래서 만약 한다면 얘네들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할 능력은 안 되고 가는 중간 과정으로 증폭 핵분열 라는 그 정도의 그 규모는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에 가는 과정으로서의 능력이 그렇다라는 거지, 그거를 반드시 뭐 중폭 핵 분열탄까지 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핵무기의 하나인 수소폭탄은 기폭장치로 핵 분열 원자탄을 사용하지만 삼중수소나 중수소의 핵융합 연쇄 반응으로부터 폭발력을 얻는 폭탄입니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이용한 핵분열 무기보다 파괴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10일 김제1위원장의 평양 평촌혁명사적지 시찰을 보도하면서 김제1위원장이 수소탄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다중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 로켓을 공개했다며 수소폭탄 개발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 내 재난 감소 사업에 78만 5천 유로, 미화 83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고 농촌 지역에서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가 독일 민간구호단체 벨트훈게르힐페 세계기아원조의 북한 지원 사업에 미화 83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재난 감소 사업을 실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독일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21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현지 관리들을 교육하며 재난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황폐화된 산림 복구를 위해 경사지에 나무를 심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 외에 농촌 지역에 관계 수로를 설치하고 우물을 파주며 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기아 원조도 지난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정부의 지원금으로 황폐화된 산림 복구를 위한 경사지 관리 사업을 시작했다며 오는 2017년 가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원 에그로 액션으로도 불리는 세계기아 원조는 1997년부터 북한에 식량과 석탄 등 긴급 구호 물자를 지원하는 등 대북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평안북도 구장과 강원도 안변에서 폐수정화 사업과 병원 내 온실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식량 공급원 중 하나인 감자 생산을 늘리기 위해 평안남북도와 양강도, 함경남북도에서 씨감자 증식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올해 대북 사업에 약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가톨릭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독일의 대북구호 사업에 3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8월에는 국제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의 대북 재난대비 사업에 8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68년 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백발의 할아버지가 가상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고향 방문을 체험하는 동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향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한국의 대기업이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올해 88살인 김구현 할아버지가 꿈에도 그리던 북녘당 고향을 가상으로 방문하는 동영상이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영상이 공개된 이래 한 달이 지난 21일 현재 한국어 영상 554만 건, 영어 자막 영상 622만 건으로 총 1176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한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현대 자동차 그룹의 사회공헌운동 고잉홈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5일 김구현 할아버지는 한국의 집 앞에서 차를 타고 북쪽을 향해 뻗은 통일로를 달리다 도로의 끝인 임진각에 다다랐습니다. 임진각 인근의 넓은 공터에는 거대한 화면이 설치돼 있었고 할아버지를 태운 차량이 그 앞에 서면서 화면에 영상이 시작됩니다.
오, 이거 대동강이네.
네네.
그 평양실에 빠지는 건 아니다.
네, 이제 빠져서 구성지로 이제 들어가려고요.
할아버지는 차 안에서 영상을 바라보며 마치 실제 차를 타고 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차가 영상에 맞춰서 적절히 흔들리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영상을 통해 남북 출입 사무소를 지나 개성 평양 시내를 거쳐서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평안북도 구성군 서산면 염잠동 98-2번지.
운천강.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제 우리 집이 보인다. 아, 그래. 바로 이게 우리 마당이야.
네.
어, 그래, 우리 마당이야. 어머니, 구현이가 왔어요. 어머니, 왜 대답이 없어요? 어머니, 구현이가 왔어요.
영상은 계속되고 자그마한 동산의 좁은 길을 지나서 두 개의 묘가 나란히 있는 곳에 멈춰섭니다. 할아버지는 부모님 산소가 재현된 영상 앞에서 실제로 큰 절을 올립니다.
아버님, 이 불효자식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현대 자동차 그룹은 올해 8월 사연 접수를 통해서 김 할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선정했고 두 달간 집중적인 인터뷰를 통해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고향 모습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강물의 물안개, 흔들리는 들꽃까지 구체적으로 그려진 할아버지의 고향 모습은 입체 영상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제작진은 북한 현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 국토교통부의 정밀 3차원 지도 서비스도 참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실향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분단의 아픔에 공감하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번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라크 북서부에서 ISIL이 점령한 주요 도시 라마디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에서 유럽으로 간 난민과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었고요. 중국 베이징의 대기오염이 또다시 심각하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ISIL 대응 전략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라크에서 ISIL이 점령한 도시 라마디를 탈환하기 위한 공세가 시작됐다고요?
네, 이라크 정부군이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서 라마디 도시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이라크 군 대변인이 22일 밝혔습니다. 라마디는 이라크 북서부에서 시리아와 접하고 있는 이 안바르주의 주도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1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요충지기도 한데요. 만약 이라크군이 라마디의 완전한 탈환에 성공한다면 ISIL 대응에 있어서 중대한 성과고요. 또 ISIL에는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네, 이 라마디 탈환 작전의 진행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라마디 도심 주청사에서 이 ISIL이 지휘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청사 주변에까지 이라크군이 진격을 해서요. 그 주변에서 ISIL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이라크군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예.
ISIL은 수백 명 규모의 대원들이 주청사에서 저항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소규모로 흩어져서 민가 등으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지난 20일에 이미 라마디 도심에 대한 공세를 예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72시간 내에 도시를 떠나라는 내용을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ISIL이 주민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라크 군과 또 연합국 공습에 대한 인간 방패로 삼기 위한 것이었는데 라마디 주민들이 이번 공격에 앞서서 얼마나 탈출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라크 군뿐만 아니라 연합군도 공습 지원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이미 이라크군의 이 탈환 작전을 개시하기에 앞서서 라마디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지난 열흘 동안 30회 이상 집중적인 공습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라크군의 그 지상군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는데 라마디를 탈환하게 된다면 중요한 성과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라마디는 원래 이제 이라크군의 수중에 있다가 지난 5월에 ISIL에 빼앗겼습니다. 당시 이 이라크군의 지상 전투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라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제기가 됐는데요.
예.
당시에 이라크군이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ISIL의 공세에 별다른 손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퇴각했기 때문이고요.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지원한 무기들도 일부 그대로 ISIL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내에서는 이 대규모 이 미군 지상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커졌었는데요. 라마디가 넘어가면서 수도 바그다드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라크 정부는요, 자국 군대가 ISIL을 격퇴하기 위한 능력이 충분하다면서 대신에 미국과 연합군에는 공습 또 무장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이어서 전열을 가다듬고 또 시아파 민병배 등의 지원을 받아서 라마디 주변 지역을 차례로 탈환했고 ISIL을 압박했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라마디 도심까지 완전히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한 겁니다.
예, 이 라마디를 반년 만에 탈환하게 된다면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라마디가 있는 안바르주는요, 이라크에서도 대표적인 순위파 지역입니다. 미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순위파인 사담 후세인 정권이 축출이 됐죠. 그리고 네. 현재는 시아파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그래서 이 안바르주는 순위파 지역이기도 하고 반미, 반정부 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파를 표방하는 ISIL에 대한 지지가 높고 ISIL도 비교적 수월하게 이 지역을 점령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현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요, ISIL의 점령이 길어지면서 주민들도 ISIL의 잔혹함을 깨닫고 강탈에 시달리다 못해서 고향을 떠나는 숫자가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임기 전에 ISIL 대응 작전에 중대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최근 이라크에서 라마디 이외에도 연합군 대응 작전에 진전이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국방부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ISIL 대응 작전의 최근 성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ISIL이 한때 이라크에서 차지했던 점령지의 40%를 잃었고 또 시리아에서도 수천 평방킬로미터를 잃었다는 겁니다. 또 미국은 이런 진전에 따라서 ISIL 지휘부 제거 또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타격 임무의 특수부대 병력 수백 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라크 북부에서는 쿠르드 민병대가 ISIL 점령지를 일부 탈환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라크 북부에서 쿠르드 민병대가 신자르를 탈환했는데요. 신자르는 ISIL이 1년 넘게 점령했던 곳이고요. 특히 시리아의 ISIL 거점인 라카와 이라크 북부를 연결하는 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충 도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ISIL이 점령한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수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ISIL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유럽으로 간 난민과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요?
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이주기구가 22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기구에 따르면 올해 유럽연합 회원국에 도착한 난민과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난민 이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 난민들은 주로 중동에서 왔나요?
네, 중동 또 아프리카 출신들이 많은데요.
예.
특히 5년째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유럽에 온 난민과 이주민이 100만 5,504명으로 1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내전을 피해서 온 시리아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쟁을 겪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20%, 이라크 출신이 7%로 다음이었습니다.
네, 이 난민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경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빈번한 경로는 터키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해상으로 그리스에 도착하는 것인데요.
네.
이 100만 명 중에 81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유럽에 왔습니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이죠.
예.
이어서 아프리카 등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 남부로 간 경우가 15만 명, 아프리카 북서부에서 스페인으로 건너온 경우는 4천 명 정도였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고 있군요.
네. 사실 이 터키에서 육로로 그리스와 불가리아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3만 5천 명으로 전체 100만 명 중에 3.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말씀하신 대로 난민과 이주민들이 대부분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데
네.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주민들을 옮기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대부분 낡은 선박을 타고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중을 건넙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배가 침몰하는 등의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난민이 올해만 3,7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간 사람 중에 1,000명 중에 한 4명꼴은 유럽 땅을 밟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서 희생된 거니까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국제이주기구도요. 이런 희생을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를 했고요. 특히 유럽 정부들이 난민 보호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했는데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난민에 대해서 동정적인 여론들이 많았지만 최근 유럽에서는 난민이 급증하면서 수용이 어려워지고요. 특히 이 파리 연쇄 테러범 중에 한 명이 난민들이 섞여서 유럽으로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도 우려 때문에 난민을 거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네, 중국 베이징에서 이 대기가 안개 같은 오염물질에 덮인 스모그 현상이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대기오염이 심각할 경우에 경보를 발령하고 최고 수준의 경보가 적색경보인데요.
네.
올겨울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적색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이번엔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일 베이징 대기오염 정도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요. 베이징 시 발표는 410이 좀 넘었고요. 현지 미국 대사관이 별도로 측정한 걸 보면 뭐 430이 넘었습니다.
예.
이는 WHO의 안전 기준치를 20배 이상 초과한 건데 이 안전 기준치라는 게 WHO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대기오염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에 20배 이상 초과했으니까 굉장히 예. 심각한 것이죠. 또 이 베이징 외에도요. 텐진, 허베이, 산둥, 산시 또 이 한반도와 가까운 랴오닝과 지린성 등에서도 심각한 스모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니까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물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시계가 안 좋더군요.
네, 뭐 베이징 도심을 찍은 사진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마치 이 도심 전체가 구름에 쌓여 있는 것처럼 뿌연 상황입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져서요. 도로의 차량들도 한낮인데도 대부분 전조등을 켠 채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느리게 운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민들은 가능한 외출을 자제해서 거리가 한산한 모습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스모그 적색 경보가 발령된 게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올해 들어 대기 상태가 더 나빠진 건가요?
뭐 사실 올해 들어서도 나빠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성장 또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이 대도시와 산업지대 주변의 대기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왔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대기 오염을 측정하거나 이를 미리 알리는 체계 자체가 미비했고 경보제가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짧은 기간 동안 벌써 올해 두 번째로 최고 수준의 적색 경보가 발령된 겁니다.
네, 중국에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그동안 당국이 여러 차례 그 개선 조치를 내놨었는데 적색 경보가 발령이 됐다는 것은 이런 조치들이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중국 당국이 최근에 환경 정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이제 나빠진 이 대기 상태를 짧은 시간에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매년 겨울이 되면요. 베이징과 동북부 등에서는 스모그가 더욱 심각해지는데 주로 석탄을 태우는 방식인 난방을 시작하면서 오염물질이 급격하게 많이 배출되고요. 또 이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겨울에는 대기의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오염물질들이 잘 흩어지지 않으면서 스모그가 잘 생기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차량 2부제도 실시한다고요?
네, 베이징에서 이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대기 오염물질인 이 차량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단기적인 대책이죠. 또 공장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조업도 금지를 했습니다. 또 대형 건물 공사도 중단을 하게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며칠 만에 또다시 적색경보가 발령되면서 시민들이 과연 이 부재가 효과가 있냐, 불편만 주는 게 아니냐, 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대기오염이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대기오염하면은 언뜻 이제 뭐 호흡기나 아니면 직접 접하는 피부질환에만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심장질환, 또 혈관질환 같은 치명적인 병들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저명한 과학지 네이처에는요, 중국에서 매년 대기오염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 140만 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는 미국의 5만 5천 명, 유럽 전체의 18만 명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이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고 흐리다가 오후에 다소 구름이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8도, 남포 최저 0도에서 최고 7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5도, 강계 최저 영하 8도에서 최고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황해도 날씨입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엔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구름 약간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3도, 최고 10도, 개성 최저 1도, 최고 1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에 구름 많고 흐리겠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10도, 해산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1도, 원산은 최저 1도, 최고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0도, 최고 7도, 선봉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오전에 약간 흐리고 오후에는 다소 개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함경 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재무부는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관련해 기존 제재를 회피하거나 다른 활동에 관여한 12명의 개인과 24개의 기업 또는 기관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재무부는 또한 러시아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와 BTB, 방위업체인 로스테크의 자회사들도 모 회사에 이미 부과된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가 민스크 평화협정을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미국의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22일 서부 라마디 탈환작전에 나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전투는 정부시설 주변에서 벌어졌다고 이라크 정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 5월 ISIL과의 전투에서 패 라마디에서 퇴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라마디 탈환작전에 나서 ISIL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라크군은 ISIL이 장악한 북서부 상당수 지역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군은 지난 열흘간 라마디에 30여 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올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규모가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이주기구는 22일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육로와 해상을 통해 유럽에 유입된 난민 수가 100만 5,50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유럽에 유입된 난민 가운데 시리아 난민들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5년째 계속되는 내전으로 20만여 명이 숨지고 1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시리아에 이어 역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출신 난민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국가별로는 80만 명이 넘는 난민이 그리스와 불가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말타, 키프로스에 유입됐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섬 지역에 22일 중국의 무장 해안 경비정이 출몰했다고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동중국해 센가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인근에 중국 경비정이 항해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상자위대 대변인은 중국의 무장 경비정이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해하는 모습이 관측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센카쿠 열도 일대에서는 다른 중국 선박 세척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중국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의회가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성인으로 간주해 재판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22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성폭행과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한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도 현행법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도 최고형이 3년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가 다음 주 이란에서 2기의 원자로 건설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란 원자력청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지난해 두 나라 원자력기구 간 합의에 따른 겁니다. 베우루주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건설한 부쉐르 원자력발전소 확장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체결된 양국 간 합의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에 약 10기의 원자로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이란이 주요 6개국과 경제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핵 개발을 중단하는 역사적 합의를 체결한 데 뒤인 겁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